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25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48년 북조선 노동당이 임시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현대사 전문가인 정창현 박사는 당시 이남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도 북노당의 임시헌법 제정에 촉매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1948년도에 남쪽에서 선거를 진행하게 되자 북쪽에서도 헌법 제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정부 수립에 나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헌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얘기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노당이 제정에 나선 헌법은 통일 임시정부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서 임시헌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의 헌법 제정 과정이 계속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헌법의 성격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창현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소비에트적인 방향의 지향을 헌법에 담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만주파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폭넓게 이른바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이나 기업인까지를 포괄하는 좀 더 인민민주적인 그런 형태의 만든 헌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지향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고,
헌법의 성격을 둘러싼 몇몇 논란들이 일단락되자 북노당은 헌법 제정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갑니다. 당시 이북에서 헌법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4월 28일과 29일 특별회의를 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가결한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이어 7월 1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헌법에 따라 이북전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7월 18일에는 김두봉이 북조선인민회의를 대표하여 태극기를 폐지하고 새 국기를 제정한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북조선 노동당이 임시헌법을 제정한 1948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남과 이북의 별도의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북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는 과정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먼저 1947년과 48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낸 고 박병엽 씨는 2011년에 나온 회고록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소련이 처음에는 협력했지만 나중에는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나온 이래 1947년 상반기까지 미국과 소련은 조선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한편에선 벌써 냉전의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됐지만 그래도 한동안 두 나라가 조선 문제를 두고 협력한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1947년 중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급변합니다.
박병엽 씨의 설명처럼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1947년 8월 26일 미국 정부는 국무장관 대리 로베트 명의로 모스크바 협정 4개 당사국 회의의 소집을 제안하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은 이 제안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위배된다면서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렇게 미국이 조선 문제 해결의 주체를 바꾸자고 주장하자 미소 공인은 결렬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947년 9월 17일 미 국무장관 마샬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선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자고 제안한다. 미국의 제의에 따라 조선 문제는 유엔에 상정되었고 유엔 주재 소련 대표는 이해 9월 26일 조선 문제의 유엔 상정에 반대하며 1948년 초까지 남북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한반도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변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 국내 정세 때문이었는데요.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낸 고 박병엽 씨는 회고록에서 특히 당시 동유럽 정세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바꾼 건 동유럽의 사정이 아주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군이 진주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화됐는데 이를 보고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동유럽 골이 되지 않으려면 이남에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947년 3월 12일 그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트루만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던 터키와 그리스에 강력한 경제 군사 지원을 한다. 이 같은 경제 군사 지원을 통해 이 지역에서 공산당의 집권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또 세계 각국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나라들에도 경제 군사 지원을 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는다.
공산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다는 소련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북의 내부 상황도 미국 측에 부담을 안겨줍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당시 이북 상황을 고려해 남한 안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북에서는 1947년 상반기까지 권력구조나 사회개혁 측면에서 좌익화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소비에트화 정책은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벌써 이북 지역에는 친소 좌익 정권 수립의 기반이 마련된 점, 그리고 이남에서는 아직도 좌익 세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 문제의 해결을 조선인 손에 맡긴다면 소련 측의 유리한 형태의 통일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남 지역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제하는 단독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 지역 인구가 더 많고 이남 지역에서는 반공 우익 정당과 단체들이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치러서 이남의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기구를 활용해 이남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자 소련 측도 이에 대응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미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요.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낸 박병엽 씨는 소련이 배후에서 일정한 조정 역할을 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 고등전술을 썼다고 지적합니다.
소련도 소련대로 이북에 인민정권이 들어설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미소 공의를 깨고 미소 양군의 철수와 한민족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조선 문제 해결을 내세우게 됐지요. 하지만 소련은 조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미 확고한 기반을 닦은 이북의 좌익과 이에 공조체제를 갖춘 이남의 좌익에게 일을 맡기고 한 발짝 비껴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남북한의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정책을 변경하자 남과 북의 정치권도 요동칩니다. 특히 단선과 단장에 반대하는 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노당과 남노당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단선, 단정과 관련된 북노당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